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9편, 10편 이제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서론적인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알파벳 순서로 그 각 운을 맞춘 그러한 시도에 있어서도 이게 9편과 10편은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 70인경이라든가 벌게트역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매기성경 강에도 9편과 10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본 시편은 시편 7편과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7편에서처럼 9편에서도 장차 올 승리에 대한 기대가 아주 뭐 상당히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만물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분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은 인자가 의와 화평 가운데 보좌를 만드실 때 이 땅의 상태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함께 부를 찬양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계시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많은 무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3절, 4절을 또 볼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는 다시 만물이 그 발 아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시편 8편이 있잖아요. 그 언급된 왕국 시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틴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대다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시는지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 시편 9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5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여기서 열방을 책하시고라는 표현은 민족들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편입니까? 자, 6절을 보실까요?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날 심판에 대한 충분한 선포가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저는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의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예언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많은 설교들이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는 지역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하여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설교자가 그 주제를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교자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디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들은 한 불신자는 아래와 같이 말을 했어요. 나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에 내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가 일어났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의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미워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그 왕국과 의의 보좌가 굳게 서 있음을 보게 되는데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심판을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기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법을 따르고 마땅히 부과해야 할 형벌을 내리는 재판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반드시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을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으신지 어떤 것이 그릇된지를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죠. 누군가 법칙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시고 운영해 나아가시는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으며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구절 더 내려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시기 전에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9편 13절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참으로 중요한 날인데 그날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의 이불이 저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실 때 공의가 있으리라고 저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의의가 되셨으므로 이제 공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긍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절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기서 열방은 나라들이라는 말이죠. 아마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요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어요.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뭐 각자의 문제로 웅덩이에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 올무에 걸린다는 말이죠. 이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얼매였도다.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세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계획이 있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들은 공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죠. 정당이나 어떤 정치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행히도 그들은 많은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 후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직책을 얻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선되기 위하여 뛰어다니시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정당이나 어떠한 군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고 본인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9편 앞부분을 우리가 쭉 나눴는데요. 이제 한 두 절만 더 보고 1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편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어나사 일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나라들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라들은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 그 중에서 32절이 이 내용을 뭐라 그럴까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위치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제목이 아들을 위한 죽음을 의미하는 뭇 람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골리앗이나 바로로 생각한다면 그들 모두가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단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앉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9편과 시편은 원문에 보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1절로 3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구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자랑과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셨으며 그런 악한 자들을 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책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이 땅의 위인들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많은 자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세계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말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구로하여 쥐를 낳은 산에 대하여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데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또 악한 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적 그리스도로 거짓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는 본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은 그들의 모든 사상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신론자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인 계시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는 아담을 알았던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조의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무신론주의에 대한 경계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신론주의에 대한 경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계명은 아래와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자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다신론을 경계하는 계명은 두 가지인데 무신론에 대한 계명이 없는 것은 무신론주의자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번 무신론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저 그리스도는 교만과 자랑이 가득 찬 무신론주의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그는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미움과 적대감이 있으려면 그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심판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으며 있어도 아주 멀리 계심으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제들을 없애며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형벌도 없애버리라는 보통 운동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듣고 있는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그 방법은 죄인들을 개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형벌이나 감옥의 목적이 개조시키는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한 자세를 띠고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마치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 이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6편인데요. 시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어떤 시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얻은 많은 위대한 진리,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해보면 9편과 시편은 나누어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9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함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